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 그러니까 좋은 목자라고 하시죠. 목자란 말은 우리에게 좋은 어감으로 다가옵니다. 갈 길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우리 형편을 떠올려 볼 때 목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하죠. 내게 목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긴장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 숨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꾼과 대조를 하시죠. 사꾼이라는 말은 뭐 사실 그리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사꾼 목자란 이제 생계형 목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곧 생활을 영위하려고 양과 만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자란 말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무 시간에만 양 생각하고 퇴근하면 잊어버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꾼과 다른 목자는 어떻게 양을 대하는가? 11절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이나 경찰이 근무 중에 사람을 구하다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는 큰 슬픔을 느끼면서 그 죽음을 숭고하게 여기게 되죠. 누군가를 대신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경찰이 나무에 올라간 고양이를 구하다가 죽는다든가 또는 홍수에 휩쓸려가는 강아지를 구하다가 익사하는 즉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콕 집어서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무것도 그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사람 목숨이 동물을 대신한다면 우리는 숭고하다거나 또는 마땅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대체 왜 그러다가 죽냐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귀한 양이길래 목자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야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수십억짜리 그런 동물들도 있다고 하지만 설령 그런 동물이라고 해도 만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동물 돌보는 곳에 취직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허락하실 것 같으십니까? 자녀가 와서 아주 제가 근사한 곳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대우도 좋고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양을 치면 되는 것인데 단 한 가지 양이 위험하면 제가 대신 죽으면 됩니다. 만약 그런 직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정말 그런 직장에 취직하라고 허락하는 부모가 나옵니다. 양이 죽을 것 같으면 양 살리겠다고 자식 죽이는 그런 부모가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태도라면 자식 입장에서는 몹시 화가 날 것입니다. 무슨 아버지가 아들이 양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다고 아들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이들이 물건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물건을 깨트리면 아이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유심히 듣죠. 자기도 다칠 뻔했는데 부모가 깨진 물건부터 먼저 얘기하면 그때부터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보면 이 아버지는 아이 아들에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너에게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양과 관련해서 목자와 그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자가 좀 이상스러운 것이죠. 아버지는 목자인 아들 걱정보다 양 걱정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아니,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라면 아들도 팔아버릴 기세지요. 그런데 아들도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속이 상하지 않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몹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아들이 이 양에 대해 곱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이걸 확 이런 말로 양에게 종주먹을 흔들어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양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양에게 선한 목자 존재인 이 아들도 역시 아버지처럼 아들을 몹시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 이 양들은 무슨 양이기에 이렇게 복을 대박으로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양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한 언급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양인데 지금 이런 양에게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상식에 잘 맞지 않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쉽지 않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길게 소개하고 있는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은 7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이었죠. 자,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3월이나 4월에 해당하는 봄이죠. 초막절은 유월절이 있기 6개월 전, 가을, 9월이나 10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자, 이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게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머뭅니다. 이때는 추수감사절기이기도 했고 또 예전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죠.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인데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이때의 일이 아주 큰 비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성인 남자들이라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7장 1절로 가보시면 이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 다니시기를 꺼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의 의혹을 받게 되었죠. 왜 도대체 안식일인데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도 일하시는데 왜 내가 못하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바람에 상황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당국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힘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에 가시게 되면 신성 모독죄로 아무 때나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는데 7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아 굳이 예루살렘으로 잠입하여 성전에 나타나시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한 목자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이 있다면 어디든지 뛰어드는 모습, 설령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양 곁으로 가는 것이 목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면모를 이미 보여주시고 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일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두 군데 나오죠. 첫째는 7장 37절에 가보시면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면 또 하나가 8장 12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정을 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을 물이요 또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초막절의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초막절에는 두 가지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매일 아침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성전 바깥 남쪽에 있던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서 그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올 때면 사람들이 찬송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그 물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 광야에서 주어졌던 생명의 물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기를 이제 소망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마다 성전들에 네 개의 커다란 불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에 성전들을 환하게 밝혀놓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송을 하고 춤도 추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서는 어디서나 성전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둠을 밝히는 빛, 이건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원하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명절을 축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그보다 더 인상적으로 표현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해갈시킬 물이며 너희의 어둠을 걷어낼 빛이다 하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목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목자야말로 양에게 물과 빛을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그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장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을 한 사람 보셨는데 9장 8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구걸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성전 올라가는 길목에서 늘 구걸을 했기 때문인지 꽤 유명한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죠. 자, 함께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그는 불구였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그 옆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지나시던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때가 적당하다고 느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했던 질문을 하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 사람들도 적지 않을, 아니 사람들이 많을 그런 길가에 앉아 있었을 맹인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있고 싶지 않은 자리가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혼자서는 밥도 잘 못 먹는 게 우리 문화인데 사람들이 나를 한가운데 놓고 나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한다면 정말 민망할 것이죠. 더구나 그 오르내리는 화제가 뭘 잘했다는 업적 같은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것이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며 혀를 끌끌 차죠. 대체 어쩌다가 저런 몹쓸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지 한숨을 쉬며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가여워서 숨을 쉰다기보다는 뭘 크게 잘못하여 저 모양일까 이러고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라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잘 겪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가 보이면 바로 피하겠죠. 그러나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이번 기회에 맹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인가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3절에, 9장 3절에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답은 제자들의 질문 못지않게 거북한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앞도 못 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사람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조차고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자녀들 불구로 이제까지 키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이 사람은 앞도 못 보고 태어나 지금까지 구걸하며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며 그렇게 살아온 것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된 형편을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짓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무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모든 불행의 근원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고 있죠. 자, 자녀들을 떠올리면 늘 미안함뿐이라고 느끼는 부모는 마음이 따뜻하거나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식에게 잘 못해주었기 때문이죠. 능력이 부족해 해달라는 것도 못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도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아이의 앞길을 막았던 기억들이 부모에게는 다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아이고 다행이구나, 우리는 무죄했구나, 이렇게 좋아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은 자신들의 죄든 아니면 자식의 죄든 간에 이 자식의 모습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을 테죠. 그리고 오늘도 자식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꼴을 당한 것을 보면 아마 그 밤을 맨정신으로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분은 지금 누구의 죄인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 몹쓸 형편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누구의 죄인지 따지지 말아라. 이 일에서 볼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묻곤 합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내가 언제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이것을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 흘러가게 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떠오르고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리석게 행동한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 어디서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만 따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물과 빛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담긴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침을 뱉어 진을 긁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는 앞을 보게 되어 처음으로 길을 따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들이 고대하던 물이요 빛이라는 그 선언이 이제 여기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성전에 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닦고 빛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맹인에게 벌어진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물이요 빛이라는 그 선언이 실제 사건으로 시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니 어쩌니 이런 말은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그저 한 사람이 앞을 못 보던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이적으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이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9장 39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9절에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자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표적이란 그 사건 그 자체만으로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 주간에 하나의 표적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9장의 이 일은 운 좋게도 예수님 눈에 띄어 인생 역전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물과 빛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사람 말고 또 누구에게 이 좋은 일이 주어질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쭉 따라와 보면 이렇게 놀라운 선언과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초막절의 분위기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무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의 반응은 아주 의외의 것이었죠.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크게 외치셨는데 7장 40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더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기에 바쁩니다. 또 8장으로 넘어와 봐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응 역시 별로 수용적이지 않죠. 8장 13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한 것 말고 당신 말을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우리는 당신 말 가지고는 정말 그렇다고 신뢰할 수 없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8장 59절에 보면 그 결론이 예수님께서 돌 맞기 일보 직전에 대화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선언 이후 사건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 장애를 입었던 자가 정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역시 갑론을박하기에 바쁘죠. 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에 담긴 의의를 더 묻지 않는 것이죠.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갑자기 돌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자기를 고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백하여라 라고 몰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자신이 앞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고친 이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눈을 떴는데 다시 자신이 속하고 싶었던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사람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요. 자, 이렇듯 예수님의 이적도 이들에게는 전혀 표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사역은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죠. 처음부터 죽음의 기운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는데 8장 59절에서 우리가 보았듯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적이 펼쳐진 후도 마찬가지였죠. 자, 초막절 기간이 끝나고 두어 달이 지나면 겨울에 들어서게 되고 이제 수전절이 있게 됩니다. 10장 22절 이하의 내용이 그 수전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장 31절에 보시면 이번에도 예수님은 돌에 맞을 뻔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초막절 전과 마찬가지의 상태에 놓여 계실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설교와 그 수고와 또 이적이 모두 헛된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이죠. 대체 예수님은 여기서 뭘 하신 것일까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초막절 기사를 읽어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도 또 예수님의 이적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막절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거기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줄기차게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죠. 자, 메시지를 전하든 또 이적을 보이든 도무지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떠나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집요하리 많지 이들 곁에 머물러 계시죠. 절대 물러서지 않고 옆에 계신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은 6개월 후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들과 같이 함께 계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유대 지방을 예수님께서 계속 넘나드신 일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가을 초막절 내내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12월인 계절이 바뀐 겨울에도 성전에 계셨고 또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또 유대로 넘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1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있던 그 베다니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만류를 하죠.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를 또 들어가실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붙잡지만 예수님은 다시 거기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달리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려고 목숨을 버리려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기보다는 그들 곁에 있느라 목숨을 버리시게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것이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에 담긴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앞에 두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양이고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맹인은 그 한 사람뿐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이 맹인이었던 것이죠. 9장 39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겠다고 그들을 보게 하려고 여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대결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여기 목자가 왔다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적대적인 반응이 이 목자의 목숨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맹수에게 몰린 양들이 애타는 눈빛으로 목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그 양들과 그윽하게 눈길을 나누면서 양들 대신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그림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사납고 잔인한 양들이 목자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줄 알면서도 목자는 내내 이들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목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맹인 같은 무리가 서로를 향해 맹인 같은 서로의 처지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냐? 내 죄냐? 내 부모의 죄냐? 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정죄가 쏟아지는 빗발처럼 이들에게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정죄가 퍼부어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과 같은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 같은 맹인을 보게 하려고 여기 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는 내가 다 안고 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그들 곁에 계신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계절이 바뀌도록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들을 거닐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누가 이 선한 참으로 좋은 목자의 양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죄가 있건 없건 그분에게 돌을 던지든 말든 모두가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찾아간 양은 그저 앞을 못 보는 그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를 죽이겠다는 양이었던 것이죠. 예수가 찾아가신 것은 바로 그런 양들, 예수를 겨누며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목자를 향한 양의 태도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호의적인 양, 자신을 알아보는 양을 찾아 인연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을 찾아 헤매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목자를 죽이려는 양 한 가운데로 뛰어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듯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와 같은 것을 양들과도 맺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겠죠.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못된 양 같은 우리, 아니 이리 같은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되게 굴어도 좀채 마음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도무지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 딱 붙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도무지 막을 수 없는 부자가 우리한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무지 떠날 생각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와서 나는 너에게 목자가 될 것이고 너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에 열심을 낸 것 같은데 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큰 열심을 우리에게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잊지 않고 주님의 양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